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의 명령,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신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그런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세우는 일이 사실은 충만한 일이었고 또 정복하면서 문화를 세웠고 그리고 또 다스리면서 이렇게 문화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수행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장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령 중에서 정말 중요한,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왜 노아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는가 하면 그는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통해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한 일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성을 쌓거나 혹은 뭐 장수가 되거나 기계를 발명하거나 이런 건 생활을 좀 더 이롭게 하는 것이었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창조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바로 노아가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과연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그에게 특별히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7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주님은 그냥 방주만 지어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알려주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게 결국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숨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하려고 하셨던 것은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다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심판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노아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뭘 해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언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네가 너와 내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생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해라. 주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정말 노아가 온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며 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면 그가 언약을 지킨 것이고 그렇게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노아가 그 언약을 이루면 노아의 편에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 이 약속의 형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의 편에서는 그가 창조의 명령을 이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창조의 명령, 다시 말해서 충만해야 하는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은 뭘 하기 위한 것이었냐면 구체적으로는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일까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 거기에 그의 모든 창조의 명령이 다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짓고 뭘 하라고 했죠? 생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몇 개월 걸렸을까요? 뭐 한 1년이 걸렸든지 뭐 1개월이 걸렸든지 뭐 수개월이 걸렸든지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집어넣는 것 순서대로 뭐 왜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사파로 그러는 거 보면 방주가 이렇게 있고 쫙 줄 서서 이 생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몇 개월 하든지 그걸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가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뭐 노는 아들이 있다든지 뭐 딴 일 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든지 뭐 돈 벌고 있는 아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다 데리고 집어넣어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충만해야 했고 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정복해야 했으며 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스려야 했고 그게 아주 주마등처럼 이렇게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탁 닫아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 편의 일이 되는 것이 노아가 그 일을 했고 하나님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온 지면이 다 덮일 정도로 물이 차올라도 배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배는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그 배는 뭐가 어디에 부딪혀서 뭐 암초에 걸려 뭐 깨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착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그 노아의 홍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홍수를 이기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다 시작은 다 몇 안 돼요. 막 수만 명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처음엔 다 몇 안 되고 시작하는 거지. 그게 이제 빠르게 붕 발전하는 것이죠. 처음엔 하여튼 가족 관계로 혹은 가족과 같은 관계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자연히 이렇게 층이 나누게 되어져요. 맨 아래층은 믿음이 있는 층, 그 다음 층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층, 그 다음 층은 성령 충만한 층, 그 다음 층은 사명 감당하는 층.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뭐 1,000명이면 뭐 몇백 명 일하고 10,000명이면 뭐 몇천 명 일하고 하여튼 다 이렇게 층층이 돼서 교회가 이렇게 구조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조화된 다음에 문을 딱 닫습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뭐 이방인도 오고 지나가는 사람도 오고 거린도 오고 아, 오지 마세요. 보디가드를 세우고 절대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 불러 모아 드리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노아의 방주의 그 구원의 패턴과 구조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노아처럼 주의 약속을 지켜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영혼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면 우리가 우리 편에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그래 너희가 그 일을 했으니 너희가 교회를 통하여 나의 몸으로 들어왔으니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해서 버스를 타면 버스가 함께 슉하니 목적지로 데려가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슉하니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를 통해 슉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있어서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이 명령은 그냥 이게 어쩌다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무작위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아에게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노아에게만 이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노아일까? 왜 하필 노아에게만 이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표면적으로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서 그것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왜 노아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노아가 태어날 때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앞서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가 태어날 때의 일이 나타납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버지 이름은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붙였어요. 이름의 뜻은 안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을 통해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뭘 간절히 바랬고 그가 원한 게 무엇이었는가가 나타납니다. 라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멕은 정말 수고로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때로는 애써야 되고 때로는 경쟁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서 이 모든 고통들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안위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고생의 일들이 끝이 나고 이런 수고의 일들이 끝이 나고 그래서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정말 희락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아니고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노아예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그 꿈을 아들이 이루어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아버지 라멕의 모습. 이 모습은 단지 이 노아의 아버지에게서만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근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람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놀랍게도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에 가고 싶어 했었다는 것이 애초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갈대아 우르는 후대 이제 바벨론이 되었는데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가고 싶어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란도 역시 바벨론 땅의 일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유에선지.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가나안으로 가보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나안으로 가라.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가나안을 간 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 데라가 가고 싶었던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꿈, 그 구원받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꿈, 위로가 넘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일을 이룰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역시 가나안에 가고자 했던 그 꿈, 그 꿈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고 그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그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도 전에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물론 저 자신은 제가 왜 목사가 되는지를 압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서원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은 뭐냐면 그런데 왜 내가 목사를 만드시라고 나를 부르신 걸까? 저는 처음에 싫다고 했는데 왜 나를 부르신 걸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부르신 걸까? 그런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자신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 했다고. 목사가 되고 싶어 했다고. 근데 전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새겨보니까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목사가 되겠다고 막 때를 쓰시던 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그때 온 가족이 말렸어요. 아니 군인이신 아버지가 왜 목사가 되려 하십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그를 그만뒀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랬구나 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그건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싶어 했었구나. 근데 목사가 못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루지 못한 꿈을 나에게 전해준 거구나. 그래서 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게 내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구나. 이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운명이구나. 이게 운명이구나. 선택이 아니라 이게 운명이구나. 전부터 내려온 이 운명이구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버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양 발이 없고 양 발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병명이 있더라고요. 해표지증이라고 한대요. 해표지증이라는 신생아가 양 발이 없이 양 발이 나오는 아주 흔한 아니 아주 드문 매우 드문 그런 병이래요. 그런 병을 안고 태어난 것이.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팔 하나 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습니까? 팔 하나만 줬으면 저는 정말 뭘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양팔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가 고민하다 또 비슷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혹은 비슷한 또 장애를 갖게 된 정상으로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내린 결정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다.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나름대로 그 의미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강연을 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사회사업을 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더 어려운 사람 사지는 멀쩡하지만 삶의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립시다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현실 세계 내에서 발견하는 답입니다. 놀라운 답이지요. 그걸 답을 발견하지도 못해서 사람들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가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현실 세계의 일들은 현실 세계 내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 세계 더 밑으로 들어가야 현실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 물리학 이론이 있는데 이 물리학 이론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미시 세계라고 있습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론에 의해서 현실 세계 이론이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왜 내가 고통할까, 왜 내가 괴로워할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마치 미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죄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성을 깨닫고 죄를 버릴 때 이제 현실 세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닉 부이치도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살을 그만둔 거예요. 이 밑에 저희가 죽으려고 했던 그가 몇 번 자살을 감행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죄야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미시적으로 들어봐도 현실에 이런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물리학에서도 미시 세계의 무슨 양자 역학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에 의해서 규명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뭘로도 나가냐면 거시 세계로 나아갑니다. 거시 세계는 뭐냐면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주예요. 더 크게 보면 그럼 이 현실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삶에서도 현실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를 생각해보면 거시적으로 가면 됩니다. 거시적으로. 그의 부모님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사촌, 삼촌 그들이 꿈꿨던 세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볼 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그가 은연중에 그걸 깨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의 온 가족 식구는 세르비아 계입니다. 세르비아 계는 동부권에서 이제 공산당 이제 이 압제하에 있던 나라인데 거기서 자유를 찾아 나온 거예요. 이민으로 온 거예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서 이민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계 바깥 곳곳에 나가 살면서 그들은 뭐가 되길 원했냐면 이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그 가족과 친척들이 다 원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친척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운명과도 같은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그가 발견을 하면서 그가 강연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서 그는 깜짝 놀랐어요. 강연을 갔다가 만난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똑같이 생긴 3살짜리 꼬마를 본 거예요.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려고 이 사람이 뒤뚱뒤뚱 앞에서 딱 와 있는데 누군가 어떤 아기를 번쩍 드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기절할 뻔했어요. 이 세상에 또 하나의 해표지증으로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없는 한 꼬마애가 있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 닉부치치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게 운명이구나. 운명이구나. 내게 주신 운명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운명들을 다른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어떤 소녀가 울면서 다가와서 한번 안아봐도 돼요? 하고서 안으면서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편지가 옵니다.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또 어떤 강연을 듣고 소감을 듣고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내가 이게 운명이구나.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하고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게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그가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 세대로부터 무엇을 원했는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처럼 안위함을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땅을 얻기를 소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고자 애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 자체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혹시 여러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 땅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해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주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기를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운명적인 것이에요. 노아는 그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운명, 내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일을 이루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운명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 그 다음에 가족의 생명,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씨, 그 씨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도 그 운명을, 노아가 그 운명을 따른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운명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는 가나안에 나가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그 운명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총신대 신학과를 입학한 다음에 그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재수를 한다고 일반대 이제 철학과를 간다고 말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난리가 났어요. 재수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재수를 못하게 하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또 이렇게 아버지와 다퉈본 적이 없어요. 아주 뭐 너무 그냥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대학을 가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일반 대학에 가면 목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근데 정말 일반 대학으로 가니까 연대는 기독교 학교라 기독교 풍이었지만 그러나 제가 배우는 학문은 철학이어서 이 철학적인 이 모든 사고와 사상과 이론은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철학을 한 건데 근데 이 철학의 훈련을 받으면서 막 그 비신앙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없다는 그 모든 증명과 그리고 교수님들의 그 모든 회유와 강압과 협박과 설득에 막 저도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름 노력도 했지만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할때 잘 졸업을 했어요. 은혜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개척으로 불러주셔서 개척으로 부르니까 제가 뭐 부목사를 하거나 혹은 뭐 교수 사역을 하거나 그랬으면 뭐 이 꿈을 이루는 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이 변하는 게 도대체 뭘까? 큰 교회는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전체가 운영되면 되고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작으니까 이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교회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그럼 뭐냐, 뭐냐, 뭐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느냐.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또 때로는 많이 실패도 하고 또 때로는 좌절도 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같이 목회하신다는 것을.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아버지가 옆에서 힘들면 위로해주고 또 쉬고 싶으면 가서 쉬라고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때로는 자기 것을 다 털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명적인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날 이때까지 오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 운명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구원을 얻고 싶었지만 얻지 못했고 땅을 얻고 싶었지만 얻지 못했고 때로는 주의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고 때로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지만 세우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여러분이든 혹은 여러분 아버지건 어머니건 여러분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이에요. 그때는 뭐 해서 못했고 그때는 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해서 못했고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그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창조의 부르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가정을 더 키우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직장에서 더 성공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사회를 더 부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노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는 것, 그 운명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 운명을 성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한번 이루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주님은 식물을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식물을,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혹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자신의 먹을 거라도 저축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돈이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얼마나 더 있기를 원할까요? 때로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도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얼마나 받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저축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요? 나 먹을 거? 나 이번 한 주 나 먹을 거? 그것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먹을 거 이상으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교회에 나와 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가 먹을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내가 내 먹을 거 딱 준비하면 절대 자녀들에게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가르쳐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뭘 가르쳐주겠어요? 내가 나 먹을 것만 준비했는데 나 먹기도 벅차다 얘야. 너는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러나 내가 내 먹을 것을 마련함과 동시에 더 많이 가지면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면 더 주님 앞에 저축하면 그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에서 헌신한 모습이 그게 저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은 나 먹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저축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상급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내려졌다면 더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더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주는 것이 되고 또 안 믿는 자들을 위해 주는 것이 되고 뭐 내 가족은 버려두고 뭐 남의 것만 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나와 내 자녀들의 신앙의 은혜를 저축할 수 있었다면 그런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도 하면 그들이 다 먹고 배고프지 않는 것이에요. 노아도 그것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방주 안에서 배고프지 않았어요. 주님은 먹을 식물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방주에 들어가면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지 거기서 먹고 사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그래서 배고프다면 이건 여행 가서 배고픈 것만큼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저축하십시오. 때로는 운명적으로 저축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창조의 명령, 이 창조의 명령의 모든 역량을 이제 더욱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일에 쏟아서 그것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명령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고 또 정말 우리 부모로부터 또 우리의 과거로부터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다 감안하여 주셔서 주신 이 명령, 이 명령을 우리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운명이었음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운명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임을, 저축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더욱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주의 명령, 창조의 명령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원했던 이 소원, 우리 자신이 과거로부터 원했던 이 소원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64장 부르면서 경고합니다. 246장인가요? 64장인가요? 246장입니다. 246장 내주의 나라와